예, 사실은 지난주와 이번주 본문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주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내려주고 있는 이런 권면들, 명령들을 살펴보면 나눠라, 짐을 서로 줘라, 바로 잡아줘라, 도와줘라, 선을 행하라, 뭐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와 형제의 관계 사이에서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같이 지어주고 좋은 것을 나누고 선한 일로 서로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서로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희는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요, 한 사람의 가치, 아니 한 사람의 일생의 존귀함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섬겼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섬겼느냐로 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직원이 500명이다, 직원이 1000명이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서 섬겼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와 존귀한 것을 따집니다. 근데 천국은 반대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낮은 곳에서 섬겼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하는 것이 귀한 일이고 그 사람의 평가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평가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 섬겼다는 것은 공로나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주도 마찬가지지만 남을 가르친다든지 잘못을 바로 잡아준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행한다든지 하는 일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 남을 돕거나 남을 섬기는 사람은 늘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자기를 돌아보고 시험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데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가 행하는 일을 잘 살펴보아서 자기의 자랑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이라는 것이 내가 행한 공로와 자랑, 사람들이 알아줘야만 하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 내가 높아지는, 그래서 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섬김이라면, 공로와 자랑이라면 결국 그 선한 행위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되겠지요. 이웃이 진짜로 도움을 얻고 진짜로 목마름에 그 만족함을 얻고 진짜로 잘못된 데에서 바로잡혀지고 하는 그 이웃의 유익함보다는 내가 행한 행위가 더 눈에 크게 들어오겠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귀한 것인데 그 귀한 존귀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존귀한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존귀한 가치가 뭐 인격이든지 섬길 수 있는 능력이든지 섬기고자 하는 사랑이 풍성한 마음이든지 그 존귀한 것이 사용되는 곳은 세상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이웃을,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귀한 존재죠. 여러분 귀한 존재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속하셨으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존귀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있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데도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귀함을 가지고 이 존귀함이 사용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형제가 유익해지는데, 바로잡아지는데, 풍족해지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가치의 헛된 가치, 헛된 존귀함이라는 것은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치의 근원, 내가 존귀한 것의 근원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명령을 듣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한 일을 인정해 주는지, 얼마나 내가 유명한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은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하고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가치를 자랑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억하심정이 들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의 근원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면은 그 가치를 존귀한 것을 사용하는 진짜 목적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일 자체가 그게 자랑이 되고 공로가 돼서 거기에서 만족과 가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존귀한 것을 사용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은 존귀한 저와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왠지 내가 한 일을 알아주면 좋겠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더 알아주도록 막 더 주장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남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얻는 그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로 인한 만족이 있도록 내가 하나님 내 심령이 배고프군요. 내 심령이 목말랐군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군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군요. 자식에게 얻으려고 하는군요. 아내에게 얻으려고 하는군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서운해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돕도록 주신 가르치도록 주신 자식에게도 내가 억압을 행하고 있군요 라고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영광과 은혜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주와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번 주도 돕고 나누는 얘기들이 있어집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물에 한정된 것은 아니에요. 한정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귀한 것을 나눈다는 것은 꼭 돈이 사실은 중요하죠. 우리는 돈이 중요한데 루터였던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돈의 주인이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은혜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 돈을 귀하게 사용하는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을 살찌게 하는 일에 사용하느냐 하는 그 돈의 회개가 참된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과 나누고 돕는 이 이야기에서 바울이 거의 분명하게 재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돕고 나누는 일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하는 일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왜 제가 재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오늘은 사실은 돈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보세요,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지 뭐 돈을 뭐 사례비를 많이 줘라 그랬지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아름다운 일을, 영어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뭐 재물로 구제하라 이런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들, 가르치는 사람과 나눠라 하는 이야기라든지 성령으로 심으면 좋은 성령의 일을 거두고 육체에 심으면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짐을 얻는다는 이런 비유들을 다른 편지들에서 바울이 사용할 때 대개는 재물과 연관해서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사례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주경야독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자기 자랑을 막, 왜냐하면 바울은 겸손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나 봐요. 근데 다른 그 그 소위 특급 사도라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추천장을 막 들고 다니면서 이력서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저쪽 교회에서는 사례를 이만큼이나 받았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이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면서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런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은 영적인 능력이 별로고 자신이 없으니까 사례비도 요구하지 않고 저렇게 지내나 보다 이런 말들까지 막 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참 성경에 그런 얘기 있는지 아셨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이 그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대접받을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것을 몰라서 다른 사람처럼 대접받을 받지 않으려고 한 줄로 아느냐. 하지만 나의 유일한 목적은 너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바울이요 좀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희에게 재물을 받아서 시험 들게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Anyway, 하여간에 그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령한 것으로 씨를 뿌리듯이 뿌렸는데 거기에 육적 재물로 물질로 보답을 받는 것이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이겠느냐, 당연한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 속에는 이 편지를 읽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나 구체적으로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마 공유가 됐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에서는 구제 헌금하는 얘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헌금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도요 지옥과 천국에 관한 얘기보다 돈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 그 바울도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헌금은 구제하는 헌금은 이웃을 좋은 것으로 이웃을 돕는 헌금은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성령 육체에 심으면 육체를 통해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인해 영생을 거둔다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재물을 나누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물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나눠라, 선한 일을 행하라 하는 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시간과 기도, 사랑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재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아는 지식을 주신 것은, 손과 발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나누어지도록 섬기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고 존귀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바울은 속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참 우리 마음에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육체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세면은 바울이 이렇게 주마다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고, 알았으니까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알아서 조심할 테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육신의 일을 공로로 그게 나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센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속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겠지요. 육체로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하고 잘하면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육체를 통해 썩어질 일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신 줄로 알고 내가 존귀하게 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막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존귀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더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 막 뒤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육체로 심지 말라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팔을 막 불어대면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겠는가요? 그렇게 은밀하게 하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제할 수 있는 그 나의 힘과, 구제하는 건 귀한 일인데 그 존귀함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귀한 일이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미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외식하면서 하는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럽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알아줬잖아요. 인정하고 칭찬했잖아요. 그게 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도 없고요, 사실은 그 구제한 행위로 이웃을 이롭게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제하면 다 알아요.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합니다. 교회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선한 행위로 하더라도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앞에 노숙자들에게 많은 구호단체와 많은 복지기관과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선한 밥을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뭐 약간 뭐 안티 기독교 이렇게 좀 비꼬는 말이기도 해요. 오해이기도 한데, 어떤 데서 읽었는데, 그 이제 그렇게 왔을 때 가서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면 제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밥을 주는 거,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뭐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선하게 했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아니요, 자기의 존귀도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기분 좋은 것,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약한 것에 힘을 얻고 죽은 사람이 깨어나고 그런 거에는 관계가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도 너희는 기도할 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머리에 막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사거리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 저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무슨 상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상을 받았겠죠. 근데 기도의 능력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아시고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려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알아주는 것이 상의 전부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통로와 먼 것이 될까요? 신앙, 지난주에 바울이 자기의 일을 살펴서 자랑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을 확인해라, 남에게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요 1인칭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에서도 나누었는데 말씀도 1인칭이고 기도도 1인칭이고 구제도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1인칭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선한 뜻을 알면 그게 남의 3인칭 얘기라면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걸 3인칭 이야기라면 그 다음에 피곤해집니다.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똑같은데, 나는 똑같은 실력이고 똑같은 본전인데 이제 그 크고 높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지겠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살았을 때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1인칭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억울한 것 안다, 내 아들도 그랬어, 그런데 그게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그 증거야, 내가 함께 할게,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라,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바래라,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나를 믿으니까 눈앞에 돌아가는 일에 사람들이 하는 반응에 눈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나만 붙잡아라 하고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 돌려대라, 십리를 더 가라,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말이 부담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하는, 나는 못하는데 하는 그런 자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지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접을 해주셨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아침마다 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은 1인칭이 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남이 얘기해 주는 지식이 아니라 음성으로 들을 때 참으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1인칭 신앙의 정말 훌륭한 훈련의 통로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가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이 기도를 남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얼마나 그 은혜 통로와 먼 것이 되겠어요. 대표 기도는요 정말 귀한 겁니다. 오늘 집사님 대표 기도하셔서 제가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는 건데요, 대표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1인칭 복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회중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대표기도니까 얼마나 훌륭한 은혜의 통로입니까? 대표기도 부탁하면요, 기쁜 마음으로 더 존귀하게 하나님이 취급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맡으셨으면, 담대하게 맡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기도 맡으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에 부어집니다. 교회 형제들의 형편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기도의 유익은 그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특별히 중보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에 부어집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긍휼함과 미처 알지 못했던 자세하게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채워주세요. 그럼 처음으로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의 통로이겠습니까? 사실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회중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설교의 본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찾으려고 들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험하고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듣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 생각하고 맞는지 이렇게 사람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설교자와 함께 협력해서 도우면서 듣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속도와 생각하는 속도가 다섯 배 차이가 난대요. 이왕 얘기가 나와서 조금 곁으로 갔지만 말하는 속도보다 생각하는 속도가 다섯 배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섯 개라고 하면은 네 개는 딴 생각하고 오늘 가서 뭐 해먹지? 뭐 불은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하고 5분의 1만 가지고 들어도 들린대요. 이해가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그 네 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잘 생각하고 따져보는 것도 유익한 것 같습니다. 베레아 사람, 베레아라는 도시의 교인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묵상하고 찾아보면서 이렇게 잘 연구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요, 그 하나만 있으면 사실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다섯 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네 개 가지고는 설교자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설교자가 교만하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교자를 도와서, 설교자는 회중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애를 쓰는 것이 바른 설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구제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나 그 자랑하려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럴 때 거두어지는 열매란 것은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될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잠시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영생에 관련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정말 영원히 살아나고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지만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스크립트를 쓰지 않으니까 한 기도를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곳에 영혼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나눠주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사명인 줄로 믿어요. 재물을 가지고도, 헌금을 가지고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일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심으면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한 능력도 있고 또 그렇게 인자하고 그런 분인 걸 알아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참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참 누군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해줄 수는 없어요. 내가 해주기에는 어떻게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참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얘가 아버지가 이렇게만 도와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얘가 살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중보 기도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워낙 복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셔서 조금만 그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베푸시기를 좋아하는 분인데 얼마나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게 하는 큰 통로요 능력이 기도가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은혜의 표적들을 보여주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기도의 응답의 간증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겨우 명맥만 유지해서는 안 되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점심, 매주 점심 대접하잖아요. 친교 기도도 비슷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손에 받아주셔서 우리가 뭐 점심 한 주에 몇백 불 해가지고 섬기는 거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냥 한 끼 먹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 섬김을 사랑을 통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섬김이 나눠진다면,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친교 시간이 기뻐진다면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기도와 섬김과 우리가 좋은 것으로 나누는 그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형제가 잘 되기를, 이 섬김이 사용되어서 나는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보답받지 않더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서 이웃이 잘 되고 형제가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기고 마음을 드릴 때 영생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어서 거두잖아요. 심는 때와 거두는 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으면 기다려야 돼요.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피곤치 아니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낙심하고 피곤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근데 그 때는 확실해요. 심으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사용받습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둬요. 진실하게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전 정말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수천 년 동안 증거해온 그런 증언들이에요. 그리고 저같이 못난 사람도 그런 간증거리들이 있잖아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피곤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때가 있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이 되는 것이죠. 추수 때가 있다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이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옛날 성경은 피곤치 아니하면인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때가 이름에, 이 때라는 말이 헬라말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카이로스란 말은 시간이라는 뜻인데, 때라는 뜻인데, 그 헬라 말에 시간,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이게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순차적으로 그냥 쭉 어제, 오늘, 내일로 이어지는 그 시간. 의미가라기보다는 그냥 진행하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중요한 시간, 특별한 때, 정해진 시간, 뭔가 일어나는 때, 추수 때, 응답받는 때, 하나님이 오시는 때, 예수 믿는 때, 예배드리는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 말씀이 들리는 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빛이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때를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면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어기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겠다고 하면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이루리라, 거두리라, 때를 정하셨다 할 때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하나님이 어디 가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어디 가시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그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런데요,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할 때 기회란 말도 놀랍게도 카이로스입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열매는 그때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때, 그 특별한 시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시기는 언제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오늘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섬기는 교회, 나에게 주어주신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 내가 오늘 만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를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지만 추수 때를 앞당길 수는 없잖아요. 빨리 오라고 기도한다고 추수 때가 앞당겨지진 않잖아요.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예수께서 이미 밀알이 되셔서 땅에 묻히셔서 죽으셔서 거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열매를 이미 거두셨는데, 부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날 부활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께서 물 붓듯이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로, 예수님의 심어진 그 밀알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이었다,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심으심에, 예수님의 희생에,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사랑에 열매된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미 열매가 되게 하셨으므로 씨는 열매가 맺혔을 때 씨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도 맺히지 않았는데 씨가 있는 식물은 없어요. 그 식물이 할 일을 다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시간을 다 보내고, 양식을 다 먹고, 광합성 다 하고, 할 일을 다 해서 열리는 것이 열매인데, 그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 안에 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열매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열매를 주시지 않냐고, 왜 은혜 주시지 않냐고, 왜 남을 도울 만한 재물을 주시지 않냐고, 남을 돕고 섬길 만한 믿음을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힘으로 막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애쓸 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열매 맺은 것을 확인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섬김과 기도와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어디예요? 내 육신이 죽고 새 생명이 살아난 곳이 십자가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요. 불교는요, 모든 번민과 고집과 이런 그 고통을 벗어버리면 열반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굴에도 들어가고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공덕을 쌓기도 하면서 그 열반을, 구원을 향해서 무릎으로 막 애써서 나가는 종교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신앙을, 내가 육신을 자꾸 족이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말씀을 더 읽고 이렇게 뭔가 하면은 구원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썩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족함을 얻었고, 하나님은 기쁘심을 얻었고,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된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감격과 힘을 가지고 이제는 이 존귀한 것이 나누어지도록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때는 이미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때는 이미 이르렀어요. 때가 되면 섬겨야지, 때가 되면 기도해야지, 때가 되면 잘해야지가 아니라 때는 우리에게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충만해지기를 기다려서 무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런 얘기 할 수 있나 이런 자격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씀을 믿고 나의 자랑은 나의 능력은 나의 의로움은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이고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도 섬기는 겁니다. 오늘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시간과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때가 이르게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한 기도와 우리의 부족한 섬김과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인데 너희는 오늘이 때인 줄 알고 기회되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미 때를 맞으신 저와 여러분, 이미 존귀하게 되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귀가 빛나는 곳은 섬기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증거되는 그곳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놀라운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세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늘 누리고 뭔가 아닌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형제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할 때 영생의 열매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릴 줄을, 나의 기도로 이웃이 구원을 받을 줄을, 나의 가르침으로 자녀가 잘 될 줄을, 나의 섬김으로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